VOA 세계 뉴스입니다. 세계은행이 올해 세계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1.7%로 하향 조정했습니다. 세계은행은 어제 공개한 보고서에서 2023년도 세계 국내 총 생산 GDP 성장률을 1.7%로 예상했습니다. 이 같은 수치는 지난해 6월 보고서에서 예측했던 3.0%에서 크게 낮아진 것입니다. 올해 전망치는 2009년과 2020년 경기 침체를 제외하면 1993년 이래 가장 낮은 것입니다. 세계은행은 또 내년도 세계 성장률을 지난해 예상했던 2.9%보다 낮은 2.7%로 예측했고 2020년에서 2024년의 평균 성장률은 2% 미만으로 1960년 이후 5년 단위로는 가장 낮은 수치가 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세계은행은 보고서에서 예상보다 높은 인플레이션과 이를 억제하기 위한 갑작스러운 금리 인상,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재확산 또는 지정학적 긴장 고조와 같은 상황의 전개가 세계 경제를 침체로 몰아넣을 수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세계은행은 신흥시장과 개발도상국 경제가 과중한 채무 부담과 통화와 소득 증가의 약세, 기업 투자 둔화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러시아 측이 우크라이나와의 격전이 벌어지고 있는 우크라이나 동부 솔레다르 마을을 장악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러시아의 민간 용병 회사인 바그너 그룹 실소유주 예브게니 프리고진 씨는 어제 바그너 부대들이 솔레다르의 전체 영토를 장악했다고 말했다고 러시아 매체들이 보도했습니다. 러시아 지휘관들은 솔레다르 장악을 인근 전략 도시인 바흐무트와 우크라이나 동부 돈바스 지역을 확보하기 위한 작전상의 핵심 목표로 간주해왔다고 로이터통신은 분석했습니다. 우크라이나 군 지휘부는 이날 솔레다르 상황에 대한 별도의 언급 없이 현지에서의 전투가 치열하다고 밝혔습니다. 한나 말랴르 우크라이나 국방부 부장관은 적은 심각한 병력 손실에도 불구하고 계속 적극 공세에 나서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진지로 접근하는 경로에는 죽은 적 전투원들의 시체가 널려 있을 뿐이라며 우리 전사들이 용감하게 방어선을 사수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우크라이나군은 솔레다르에서 몇 마일 떨어진 바흐무트를 포함해 루한시크와 하르키우, 도네츠크 지역 13개의 정착촌 지역에서 러시아군을 격퇴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이날 저녁 화상연설에서 파트너들로부터 받을 수 있는 새로운 수준의 현대 군사기술로 러시아의 공격에 대응할 수 있고 또 이에 대응해야 한다며 동맹국들의 지원을 거듭 촉구했습니다. 미국이 주일미군의 대한미사일 역량을 크게 강화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로이터통신은 어제 미국 관리 3명을 인용해 이같이 보도하면서 두 나라가 오늘 워싱턴에서 열리는 외교 국방장관 회담에서 이 같은 내용을 발표할 예정이라고 전했습니다. 그러면서 미국과 일본의 이번 계획은 중국의 군사력에 대응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미군의 새로운 대한미사일은 고도의 정보와 감시, 수송에 초점을 맞춘 2,000명 규모의 해병연대로 재편성돼 2025년까지 배치가 완료될 예정입니다. 이와 함께 약 300명의 병력과 13척의 함정으로 구성된 별도의 미 육군 부대가 올 봄까지 일본에 배치돼 병력과 장비 수송을 도울 것이라고 통신은 보도했습니다. 다만 5만 4천 명 규모의 주인미군 총 병력 수는 변하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일본에는 약 1만 8천 명의 미 해병대 병력이 주로 오키나와 기지에 주둔하고 있습니다. 한편 왕원빈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미일 군사협력이 역내 제3자의 이익을 해치거나 평화와 안정을 약화시켜서는 안 된다고 말했습니다. 아프리카를 방문 중인 친강 중국 신임 외교부장이 오늘 아프리카연합위원회 의장을 면담했습니다. 친 부장은 이날 에티오피아 수도 아디스아바바의 아프리카연합본부에서 무사파키 아프리카연합위원회 의장을 만나 양측 간 현안 등을 논의했습니다. 미국과 캐나다, 멕시코 정상이 어제 지역 공급망 구축과 이민자 문제 등 현안들에 대한 해결 방안을 모색하기로 했습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쥐스탱 트리도 캐나다 총리, 안드레스 마누엘 루페스 오브라도르 멕시코 대통령은 이날 멕시코에서 열린 북미 3국 정상회의 채택한 공동선언에서 이같이 밝혔습니다. 선언에 따르면 새 정상은 전기차 개발과 기관시설 선진화에 필수적인 반도체, 전기차 배터리 등 핵심 분야에서 강력한 지역 공급망 구축을 모색하기로 했습니다. VOA 세계뉴스 김시영입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미국은 지금 부엌의 가스레인지, 가스스토브의 안전성 문제가 뉴스입니다. 연방기관인 소비자제품안전위원회가 실내 공기를 오염시키는 요인으로 이 가스레인지를 지목하고 판매를 금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기 때문입니다. 자, 음식을 조리할 때 사용하는 가스는요, 이산화질소, 일산화탄소, 또 미세한 먼지 등을 방출하는데 이것이 소화천식을 일으키는 원인이고 심혈관 질환도 연관돼 있다는 겁니다. 가스레인지의 가스가 건강에 미치는 해는 지난 50여 년간의 연구로 입증된 바가 있다는 주장인데요. 가장 최근의 보고서는 지난해 12월에 나온 것으로 미국의 소화천식 사례 13%가 가스레인지 사용에 따른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미국 가정에서 가스레인지를 사용하는 비율은 평균 40%에 가깝습니다. 캘리포니아와 뉴저지 등 일부 주에서는 그 비율이 70%에도 달하는데요. 소비자제품안전위원회는 안전하지 않을 경우 판매나 수입을 금지하고 또 가스 배출 기준 설정 등의 방법을 고려하고 있으며 관련 의견도 수렴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가스레인지 제조 판매 업체 쪽에서는 고열을 사용한 음식 조리는 대기 오염 물질을 만들어낼 수밖에 없다면서 가스레인지 사용 금지로 실내 공기 오염 문제가 해결될 일이 아니라고 강조했습니다. 환기를 어떻게 하는 것이 효과적인지에 이 문제 해결을 위한 주안점이 두어야 한다는 주장입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저는 도성민이고요. 생생하고 정확한 미국 소식, 세계 소식 전해드립니다. 지구촌 오늘 아메리카나우에 이어서 주간 프로그램 인물로 돌아보는 미주한 인사. 오늘은 재미 한인 독립운동의 표상으로 평가받은 김호의 두 번째 시간입니다. 네, 이곳 워싱턴 DC는 지금 1월 11일 수요일 아침 8시 8분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현재 기온은 영상 1도고요. 구름이 조금 끼었습니다. 북한의 날씨 어떨까요? 한국기상청이 제공하는 날씨 정보입니다. 1월 12일 목요일의 북한 날씨입니다. 가끔 구름 많다가 저녁에 차차 흐려지고요. 오전에는 평북 수풍과 자강도 강계, 함남 장진으로 가끔 눈 내리고 밤부터는 평양을 비롯해서 남포 또 황해도 대부분 지역으로 비가 시작됩니다. 신의주와 구성에는 비 대신 눈도 내리겠습니다. 비와 눈은 저녁으로 확대되고요. 주말에도 계속되겠습니다. 12일에 목요일에 내리는 눈의 양은 1에서 5cm, 비는 5에서 10mm 정도를 예상합니다. 아침 최저 기온은 영하 4도에서 영상 3도 사이입니다. 추위가 일주일 사이에 확연히 풀린 모습인데요. 낮에는 10도 이상 오르는 곳이 있습니다. 낮 최고 기온 0도에서 영상 12도입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상이 구름 많다가 맑아집니다. 앞바다 쪽은 0.5에서 1.5m, 먼바다는 오전에 2.5m까지 일겠고요. 서해는 흐리고 가끔 비나 눈 내리는데 앞바다 쪽의 물결 0.5에서 1m입니다. 주요 도시의 기온 보겠습니다. 먼저 평양은 아침 최저 영하 3도, 낮 최고 영상 7도입니다. 신의주는 0도에서 4도 사이고요. 개성은 영하 3도에서 영상 9도, 함흥은 영하 2도에서 12도입니다. 원산 2도에서 11도, 청진 영하 2도에서 6도, 끝으로 해산은 아침 최저 영하 14도, 낮 최고는 0도입니다.
살아있는 뉴스, 손에 잡히는 뉴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네, 세계 여러 나라의 주요 소식 전해드리는 지구촌 오늘 순서입니다. 지금 시각 세계에는 어떤 일들이 일어나고 있을까요? 박영서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자, 오늘 어떤 소식입니까?
네, 미국과 캐나다, 멕시코 등 북미 3국 정상들이 멕시코에서 정상회를 개최하고 협력과 결속을 강조했습니다. 러시아 용병 조직인 바그너 그룹이 우크라이나 동부의 격전지 솔레다르를 장악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가 올해 성지 순례 행사부터 코로나 관련 방문 규제를 모두 해제하기로 했다는 소식 함께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자 지구촌 오늘 첫 소식입니다. 자 북미의 세 나라 정상회의가 멕시코에서 열렸네요.
네, 미국과 캐나다, 멕시코의 북미 3국 정상이 1년여 만에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국경을 각각 맞대고 있는 이들 3국 정상회담은 이 숫자 뚜리의 3의 영어인 뚜리와 친구라는 뜻의 스페인어인 아미고를 합쳐서 뚜리 아미고스라고 네. 부르기도 합니다.
자, 지리적으로 참 가까운 세 나라의 모임입니다.
네, 맞습니다. 뚜리 아미고스, 이 북미 3국 정상회의는 조지 W. 부시 미국 대통령 시절인 지난 2005년에 시작돼서 2016년까지는 1년에서 3년 사이에 한 번꼴로 꾸준히 열렸습니다.
네.
네, 회의는 세 나라가 돌아가면서 개최하고요. 개최국 정상이 다른 두 정상을 초청하는 형식으로 진행돼 왔는데요. 하지만 2017년부터 2020년 미국의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 시절에는 단 한 차례도 열리지 않았습니다.
그러다가 조 바이든 행정부가 들어오면서 다시 열린 건가요?
네, 바이든 대통령 취임 첫 해였던 2021년 11월에 워싱턴에서 열렸고요. 1년여 만에 이번에는 멕시코 주최로 9일부터 10일 이틀 동안 열린 건데요. 안드레스 마누엘 로페스 오브라도르 멕시코 대통령은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그리고 쥐스탱 트리도 캐나다 총리를 멕시코 시티에 초청해서 북미 정상회담을 이끌었습니다.
네, 자 올해 북미 3국 정상회의에서는 어떤 의제들이 다뤄졌습니까?
네, 회의는 미국과 멕시코, 미국과 캐나다, 캐나다와 멕시코 등 개별 양자 회담 그리고 3국 정상회의가 병행됐는데요.
네,
신종 코로나 사태에 따른 보건 문제와 기후, 환경 등 일반적인 의제에 대한 이 세 나라의 협력과 강화 방안, 그리고 우크라이나와 브라질 등 국제 정세 외에 불법 이민, 마약, 에너지 등 이 3국 간의 다소 껄끄러운 쟁점도 다뤄졌습니다.
네, 자 3국 정상들이 회담한 후에 공동 기자회견도 열었군요.
네, 바이든 대통령과 오브라도르 대통령, 트리도 총리는 10일 멕시코 대통령궁인 국립궁전에서 약 2시간에 걸친 회담 후에 공동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네.
네, 이 자리에서 바이든 대통령은 세 나라는 진정한 파트너라면서 우리는 셋이 함께 일할 때 더 강하고 더 바람직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네.
그러면서 지난해 정상회의 후에 세 나라는 코로나 퇴치와 공중보건 위협 해결 능력 또 노동력 투자와 구축에 있어서 엄청난 진전을 거뒀다고 덧붙였습니다.
네. 자, 이번 회의의 성과라면 어떤 걸 꼽을 수 있을까요?
네, 3국 정상은 회의 후에 이 반도체 생산을 늘리고 투자와 공급망을 강화하기 위한 포럼을 구성하기로 했다고 발표했습니다.
네.
네, 미국 관리들은 이 포럼에는 3국의 장관급 관리들과 반도체 기업 인사들이 참여하고 이 3국의 경제적인 유대를 강화하는 장이 될 거라고 말했습니다.
네.
네, 3국은 또 산업교육, 첨단 기술 교류도 강화하기로 합의했습니다. 네.
자, 불법 이민 문제에 대해서는 어떤 이야기가 나왔습니까?
네, 오브라도르 멕시코 대통령은 이번 정상회의에서 가장 비중 있게 다뤄진 의제의 하나가 바로 이민 문제였다고 말했는데요.
네.
네, 3국 정상들은 미국과 멕시코 국경을 따라서 늘고 있는 불법 이민자들의 유입을 관리할 필요가 있다는 데 의견을 같이 했습니다. 그리고 지난해 6월에 미국 로스앤젤레스에서 열린 미주 정상회의에서 채택한 이민보호선언을 재확인했습니다.
네.
네, 일명 LA선언으로 불리는 이 선언에는 합법적인 이주 경로를 확대하고 다양한 협력 방안과 더 나은 소통 방안을 모색하는 내용 등이 담겨 있습니다.
네, 그리고 정상회의에서 어떤 이야기가 또 나왔습니까?
네, 현재 미국에서는 연간 10만 명 이상이 이 마약성 진통제인 펜타닐로 인해서 목숨을 잃는 걸로 알려져 있는데요.
네. 네,
오브라도르 멕시코 대통령은 불법 마약 유통을 막기 위해서 정보 공유 등 미국을 돕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문제는 미국만의 문제가 아니라 멕시코의 문제이기도 하다고 강조했는데요. 하지만 어떻게 지원할 것인지 더 이상 자세한 설명은 하지 않았습니다.
네.
네, 3국은 또 2030년까지는 메탄 배출량을 2020년 수준에서 적어도 15% 줄이기로 합의했고요.
네.
네, 공동성명을 통해서 브라질의 최근 폭동 사태를 규탄하고 브라질의 민주주의와 자유 그리고 루이스 이나시오 룰라 다슈바 대통령에 대한 지지를 표했습니다.
네. 자, 전문가들은 이번 정상회의를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네, 사실 이번 정상회의에서 어떤 중대한 성과나 발표는 나오지 않았는데요.
네네.
전문가들은 이런 사실에 별로 놀라지 않는 모습이고요. 그 대신에 이번 정상회의의 가장 큰 성과로 이 3국 간의 대화와 소통이 이뤄졌다는 데 방점을 찍고 있습니다. 앤드루 루드맨 윌슨 센터 멕시코 연구소장은 BOA에 새 지도자가 나눈 의제의 대부분이 복잡하고 쉽게 해결할 수 있는 쟁점들이 아니고 또 오래된 현안들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네.
네, 그 때문에 공동기자회견이나 공동선언에서 어떤 획기적인 발표가 없는 게 놀랄 일은 아니라고 말했는데요. 하지만 새 지도자가 정기적으로 만나고 또 새해에 각 정부가 추진할 우선수위를 파악한 게 중요하다고 평가했습니다.
네. 자, 실제로 멕시코 대통령은 지난 그 미주정상회의에 참석하지 않는 뭐 다소 껄끄러운 상황이 있었습니다.
네, 맞습니다. 오브라도 대통령은 지난해 6월 이 로스앤젤레스 미주정상회의에 불참했습니다.
네.
네, 바이든 정부가 인권 탄압국으로 지목한 쿠바와 니카라과, 베네수엘라 등을 초청하지 않은 데 따른 항의성 불참이었는데요.
네.
당시 중남미 주요 국가인 멕시코의 불참으로 약 30년 만에 미국이 주최한 이 미주 정상회의가 빛이 발했다는 평가도 있었습니다.
네, 지구촌 오늘 계속해서 우크라이나로 가겠습니다. 우크라이나 동부 돈바스 일대 전황이 심각하다고요?
네, 우크라이나 동부의 최대 격전지인 바흐무트 일대에서 우크라이나군과 러시아군이 연일 치열한 전투를 벌이고 있는데요. 하루에도 수백 명의 사상자가 발생하고 있다는 미확인 보도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러시아 민간 용병 회사인 바그너 그룹은 10일 솔레다르를 장악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솔레다르는 어떤 곳입니까?
네, 바흐무트에서 북서쪽으로 10km 정도밖에 떨어지지 않은 곳으로 이 소금광 광산으로 유명한 곳입니다.
네네.
네, 지난 몇 달 동안 수세에 몰린 러시아는 최근 계속해서 이곳에 화력을 집중하고 있는데요. 솔레다르가 러시아군의 손에 넘어가면 전략적인 요충지인 바흐무트 그리고 그 너머 크라마토르스크까지 우크라이나군의 방어선이 뚫릴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동부 전선에 아주 중대한 변화가 생길 수도 있겠는데요?
네, 전체 전세까지는 아니더라도 러시아가 이 동부의 도네츠크주와 루안시크주 전체를 장악하는 중요한 발판이 될 수 있다는 분석입니다.
네.
네, 현재 솔레다르 전투는 이 바그너 그룹이 앞장서고 있습니다.
이 바그너 그룹의 소유주가 이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아주 최측근이라고 하죠?
네, 예브게니 프리고진 씨로 푸틴 대통령이 가장 신뢰하는 인물의 하나로 알려져 있습니다.
예.
네, 푸틴의 요리사라는 별명이 있는데요. 프리고진 씨가 소유한 요식업체가 이 러시아 대통령실과 계약을 맺고 있어서 붙은 별명입니다.
네.
네, 프리고진 씨는 10일 밤 늦게 러시아 매체에 바그너가 솔레다르 전역을 장악했다면서 포위한 도심에서 시가전이 벌어지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자세한 설명 없이 포로들의 숫자는 내일 발표할 거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 우크라이나 쪽에서는 이 러시아 용병 그룹의 주장을 인정했습니까?
우크라이나 군의 전황에 불리하게 돌아가고 있다는 건 인정했지만 지금도 전투가 계속되고 있다면서 함락됐다고는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네.
네, 우크라이나 총사령부는 11일 최신 전황에 솔레다르를 이 함락된 도시가 아니라 러시아군의 포격이 계속되고 있는 도시 명단에 올려놨습니다.
네,
네. 네, 우크라이나 국방부는 전날 러시아가 막대한 손실에도 불구하고 유럽에서 가장 큰 소금 광산이 있는 솔레다르를 광적으로 차지하려 한다고 비판했습니다.
양쪽의 주장이 이렇게 다르니까요. 뭐 객관적으로 사실을 확인하기가 쉽지가 않은 상황이네요.
네, 맞습니다. 또한 솔레다르 마을 전체가 바그너 손에 들어오긴 했지만 도심에서 전투가 계속되고 있다는 이 프리고진 씨 말은 바그너 그룹의 통제가 불안정하다는 걸 시사하는 대목인데요.
네.
네, 관련해서 영국 국방부는 러시아군과 바그너 용병대가 솔레다르에 전술적으로 진격했고 이들이 대부분을 통제하고 있는 걸로 보인다는 분석을 내놨습니다.
네. 자,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매일 그 전황을 국민에게 알려오지 않았습니까? 이 부분에 관해서는 뭐라고 말했습니까?
네,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10일 밤 야간 화상 연설에서는 솔레다르를 아예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러시아가 다시 전투를 강화하기 위해서 병력을 모으고 있다면서 서방에 더 많은 무기 지원을 촉구했습니다.
네. 자, 이런 가운데 캐나다가 우크라이나에 무기 지원한다 하는 소식이 있네요.
네, 캐나다가 미국으로부터 최첨단 지대공 미사일 시스템인 나삼스를 구매해서 우크라이나에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캐나다 총리실은 쥐스탱 트리도 캐나다 총리가 멕시코 시티에서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개별 정상을 한 데 이어서 이 같은 지원 계획을 발표했는데요. 나삼스는 미국 백악관 또 의사당 등을 방어하고 있는 중단거리 지상기반 방공 미사일 시스템입니다.
네. 자, 지구촌 오늘 한 가지 소식 더 보겠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로 갑니다. 성지순례 관련해서 조처를 새로운 조처 내놨네요.
네, 사우디아라비아가 올해부터는 성지순례와 관련한 코로나 방역 규제를 모두 해제하기로 했습니다.
네.
네, 사우디 성지 순례부는 9일 올해 하지는 코로나 대유행 이전의 수준으로 돌아가게 될 거라면서 규제 조처를 모두 풀기로 했다고 발표했습니다.
네, 이 하지라는 것이 이슬람권에서 말하는 성지 순례를 말하는 거죠?
네. 하지는 이슬람교를 믿는 이른바 이 무슬림들이 반드시 지켜야 할 의무 가운데 하나인데요. 그에 따라서 신체가 건강한 무슬림들은 평생에 단 한 번은 사우디에 있는 대성지인 메카를 방문해야 합니다.
네.
네, 메카는 이슬람교 창시자인 무함마드가 태어난 것인데요. 이 하지 기간은 이슬람력 12월에 들어있고 그래서 매년 조금씩 날짜가 달라집니다. 올해는 6월입니다.
네, 코로나 이전에는 정말 해마다 많은 사람들이 그 무슬림들이 사우디를 찾았는데요.
네, 맞습니다. 사우디에는 또 메카와 더불어서 또 다른 이슬람 3대 성지 하나인 메디나까지 있어서 네. 매년 수백만 명이 찾았습니다. 특히 하지 기간에는 한꺼번에 전 세계에서 수많은 사람이 몰려들어서 불의의 사고가 나기도 하는데요. 대표적인 사건은 지난 2015년 이 메카 순례 중에 압사 사고가 발생해서 2,400여 명이 사망한 사건입니다.
네, 네. 그리고 코로나 사태가 벌어지면서 사우디가 빗장을 걸어서 단속을 하고 나선 거고요.
네. 2019년만 해도 약 240만 명이 사우디를 찾았는데요. 하지만 코로나 대유행이 시작되면서 사우디 정부는 자국민의 한정에서 불과 1,000명만 성지 순례를 허용했었습니다.
네.
네, 사우디 정부는 전에도 중동호흡기 증후군인 메르스나 에볼라 바이러스 창궐 등의 이유로 제한 조처를 한 적은 있는데요. 하지만 이렇게 초강경 조처는 1918년 스페인 독감으로 전 세계 수천만 명이 사망한 이래 처음 있는 일이었습니다.
240만 명에서 1,000명은 뭐 상당한 차이인데요.
네.
그러면 그 이후에도 계속 같은 수준으로 순례 계획 수를 제한해 온 겁니까?
아닙니다. 이 코로나 사태가 조금 진정되면서 2021년에는 약 6만 명의 사우디 무슬림들이 성지 순례에 참여할 수 있었습니다.
네.
네, 그리고 지난해부터 사우디 정부는 외국인 순례객들도 다시 받기 시작했고요. 참여 인원도 100만 명으로 완화했었습니다.
예, 하지만 여러 뭐 제약 조건이 있었다고 하죠?
네. 사우디 정부는 18세에서 65세 사이에 백신 접종자에 한해서 하지 참여를 허용해 왔습니다.
네.
네, 하지만 사우디 성지 순례부는 앞으로는 아무런 연령의 제한 없이 성지를 순례할 수 있게 됐다고 밝혔습니다. 단 앞으로도 성지 순례 시에 백신 접종 증명서는 계속 요구할 거라고 일부 아랍권 매체가 보도했습니다.
네, 자, 민간 여행사들의 관련 사업도 재개할 수 있도록 했다고요?
네, 사우디 정부는 그동안은 민간 여행사의 성지 순례 관련 상품 판매도 제한해 왔는데요.
네.
네, 하지만 사우디 성지 순례부는 앞으로는 조건을 충족할 경우에 허가받은 여행사들과 거래를 허용한다고 밝혔습니다.
네, 지구촌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박영석 기자였습니다. 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이번에는 생생한 미국 뉴스 전해드리는 아메리카나우 순서입니다. 김현숙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자, 오늘 어떤 소식입니까?
네, 조 바이든 대통령이 개인 사무실에서 국가 기밀 문서가 발견된 데 대해 본인도 놀랐고 기밀 문서 내용도 모른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공화당은 비판 공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미 국방부가 미군의 코로나 백신 접종 의무화 방침을 폐지했습니다. 이어서 미국의 온실가스 배출이 지난 2년 연속 증가한 것으로 나타난 보고서 내용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자, 아메리카나 오늘 첫 소식입니다. 자, 조 바이든 대통령이 그 기밀 문서 유출 논란과 관련해서 직접 입장을 밝혔네요.
그렇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10일 개인 사무실에서 기밀 문서가 발견된 사실에 본인도 놀랐다고 밝혔습니다.
네.
바이든 대통령은 멕시코에서 열린 미국, 캐나다, 멕시코 3국 정상회의 후 기자회견에서 관련 질문을 받았는데요. 이 바이든 대통령은 변호사들로부터 기밀 문서를 발견했다는 보고를 받고 놀랐다며 하지만 해당 문서에 어떤 내용이 담겼는지 모른다고 밝혔습니다.
네. 그러니까 의도하지 않은 실수였다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기밀 문서를 발견한 변호사들이 문서에 어떤 것들이 포함되어 있는지 묻지 말 것을 권고했다고 설명했는데요. 이어 변호사들이 기밀 문서를 즉각 국립문서기록관리청으로 넘겼다고 강조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우리는 조사에 전적으로 협조하고 있다며 검토가 속히 마무리되기를 바란다고 덧붙였습니다.
네. 자, 그 기밀 문서가요. 언제
어디서 발견된 겁니까?
네, 해당 문건은 작년 11월 2일에 발견됐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의 개인 변호사들이 워싱턴 DC에 있는 펜 바이든 외교 국제 참여센터의 사무실을 비우기 위해 짐을 싸던 중 기밀 보훈서가 포함된 정부 문서를 발견한 겁니다.
네.
바이든 대통령은 바락 오바마 행정부 시절인 지난 2009년에서 2017년 부통령을 지낸 후 펜실베니아대 명예교수가 됐는데요. 이 백악관은 바이든 대통령이 2017년부터 2020년까지 이 센터를 개인 사무실로 종종 사용했었다고 밝혔습니다.
예. 자, 발견된 그 기밀 문서가 어떤 문서인지가 궁금하죠?
예, 바이든 대통령의 부통령 재임 시절 문서들로 알려졌습니다. CNN 방송은 소식통을 인용해 기밀 문서들은 지난 2013년에서 2016년에 작성된 것들이라고 전했는데요.
네.
또 기밀 문건은 10건으로 우크라이나와 이란, 영국 등에 대한 정보당국의 첩보를 담은 메모와 브리핑 자료 등이 포함되어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예. 자, 공화당이 이번 논란에 어떤 반응을 보이고 있는지 보게 됩니다.
예, 공화당 의원들은 비판의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국가 기밀문서 유출로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방첩법 위반 가능성으로 법무부의 조사를 받고 있는 상황에서 바이든 대통령 역시 기밀문서를 유출한 정황이 드러났다는 겁니다.
네네.
이 공화당 측은 또 기밀문서 발견 시점도 문제로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 기밀문서가 나온 게 작년 11일이라고 하셨죠?
예, 중간선거 직전인 작년 11월 2일이었습니다. 공화당은 하지만 두 달이 지난 이달 9일에야 해당 사실이 알려진 데 대해 바이든 대통령이 중간선거에 미칠 영향을 우려해 기밀문서 유출 사실을 은폐했을 가능성도 제기하고 있습니다.
네.
이 짐 조던 하원 법사위원장은 바이든 행정부는 중간선거 전에 해당 사안을 알았지만 국민들은 이를 알지 못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자, 공화당이 관련 조사 벌일 계획이라고요?
예, 공화당이 다수당이 된 하원은 10일 연방정부 무기화 특별소위원회를 출범시켰는데요. 트럼프 전 대통령의 기밀문서 유출에 대한 법무부의 대응에 형평성이 있는지 조사할 방침입니다. 자, 그리고 하원 정보위원장으로 내정된 공화당의 마이크 터너 의원은 10일 에블리 헤인스 국가정보국 국장에 서한을 보냈는데요. 자, 법무부가 트럼프 전 대통령 말할라고 자택 압수수색의 근거로 인용된 방첩법과 대통령 기록법 등을 위반했을 가능성이 있다며 유출된 문건이 국가안보에 미치는 즉각적인 검토와 피해 평가를 요청하기도 했습니다.
네. 자, 트럼프 전 대통령의 그 기밀문서 유출로 홍역을 치른 공화당이 이번에는 뭐 대대적인 공세로 나설 것이 뭐 예상이 됩니다.
맞습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두 사안의 성격이 좀 다르다고 전하고 있습니다.
그런가요?
네, 우선 기밀문서 분량에서 차이가 나는데요.
예.
바이든 대통령 개인 사무실에서 발견된 기밀 문건은 10건 정도지만 트럼프 전 대통령 자택에서 발견된 기밀 문건은 수백 건에 달한다는 겁니다.
네.
자, 그리고 기밀 문건을 처리하는 방식에서도 차이가 있다고 보는데요. 바이든 대통령은 기밀 문서 발견 즉시 국립문서기록관리청으로 넘겼지만 바이든 전 대통령의 경우 문서 회수를 위해 압수수색까지 진행했다는 겁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의
예,
경우.
네. 예, 스탠퍼드 대학의 데이비드 스칼란스키 교수는 VOA에 마랄라고의 상황을 심각하게 만든 건 그곳에서 기밀문서가 발견됐기 때문이 아니다며 문서 읍해와 기만 그리고 문서 복구를 위한 정부의 노력에 반복적인 방해가 있었다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예. 자, 국가의 기밀 자료거든요. 이렇게 유출되는 게 자주 있는 일입니까?
그렇게 드문 일은 아니라고 합니다.
아.
예, 국가보안법 전문가 마크 자이드 변호사는 성격상 기밀 자료를 잘못 취급하는 것이 심각한 우려를 불러일으키긴 하지만 보통은 행정 절차를 통해 일상적으로 처리된다고 밝혔습니다.
아, 네.
자이드 변호사는 현 시점에서 바이든 대통령이 문제 기록에 관해 알고 있거나 관여했다는 증거는 없는 것 같지만 더 많은 것을 알기 위해선 기다려봐야 한다며 철저한 사실 조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자, 바이든 대통령은 앞서서 트럼프 전 대통령의 그 기밀 문서 유출 논란에 대해서 뭐라고 했었습니까?
예, 바이든 대통령은 작년 9월 CBS 방송 프로그램이죠. 60분에 출연해서 누가 그렇게 무책임할 수 있냐며 자신은 민감한 정부 자료를 관리하는 엄격한 프로토콜, 즉 규정을 따르고 있다고 밝혔었습니다.
네.
공화당 의원들은 이런 바이든 대통령의 발언을 지적하며 바이든 대통령이 이중잣대를 갖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네. 자, 민주당 의원들은 공화당 의원들의 이런 움직임에 어떤 반응인가요?
예, 반대로 공화당이 하나야말로 이중잣대를 갖고 있다는 주장입니다. 예. 자, 민주당의 피트 아길라 하원 의원은 트럼프 전 대통령 자택에서 수백 건의 기밀문서가 발견됐을 당시에 공화당은 해당 사안에 대한 조사를 우선순위로 고려하지 않았지만 예. 바이든 대통령에 대한 조사에는 즉각 착수하려 한다며 이는 최고의 위선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자, 정부 차원에서도 지금 해당 논란에 관한 조사에 착수를 한 거죠?
예, 메릭 갈랜드 법무장관이 존 라우시 시카고 연방검사에게 이 문제에 대한 검토, 리뷰를 지시했습니다. 네. 라우시 검사는 트럼프 전 대통령이 임명한 연방검사입니다. 예, 갈랜드 장관은 라우시 검사의 검토 결과에 따라 특별검사 임명을 포함해 추가 조사가 필요한지 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네. 자, 아메리카 나우 다음 소식입니다. 미국 국방부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방역 정책에 변화를 주는군요.
예, 미군의 코로나 백신 접종 의무화가 폐지됩니다. 네. 로이드 오스틴 국방장관은 10일 발표한 메모에서 2021년 8월 발표한 미군의 코로나 백신 접종 의무화 방침을 철회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각 지휘관에게 백신 접종과 관련한 재량권을 부여한다고 덧붙였습니다.
네, 아주 중요하게 여기던 코로나 백신 의무화를 지금 미군이 폐지하는 건데요. 왜 그렇습니까?
네, 2023 회계연도 국방예산을 다룬 국방수권법안이 작년 12월 23일 조 바이든 대통령의 서명을 거쳐 시행에 들어갔기 때문입니다.
네.
안보와 국방예산이 담긴 국방수권법안은 현역군인과 주방위군, 예비군 등 미군의 코로나 백신 접종 의무화를 30일 안에 폐기하도록 명시하고 있습니다.
네, 국방부 장관이 코로나 백신 접종 의무화 끝내면서 얘기를 했네요.
예, 오스틴 장관은 국방부는 모든 군 장병이 코로나 백신을 맞도록 계속 홍보하고 장려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의무 백신 접종은 폐지하지만 여전히 백신의 중요성을 강조했는데요. 백신은 작전 준비 태세를 강화하고 병력을 보호한다고 밝혔습니다.
네, 그렇죠. 미군을 대상으로 백신 의무화를 지시한 사람도 바로 오스틴 국방장관이죠.
맞습니다. 오스틴 장관은 미국에서 코로나 확산이 거셌던 지난 2021년 8월에 130만 명이 달하는 현역군인과 80만 명이 이르는 주방위군 그리고 예비군에 대한 백신 접종 의무화를 발표했습니다.
네.
오스틴 장관은 군인들의 건강을 위해 백신 접종은 필요하다며 백신을 거부하면 군에서 추방될 수 있다는 단호한 입장을 보였었습니다.
네. 자, 미군의 백신 의무화 정책을 도입한 이후에 군대 그 백신 접종률이 올라갔습니까?
예, 해군과 공군, 해병대의 경우 현역 군인의 약 99%, 육군은 98%가 백신을 맞았습니다.
네.
주 방위군과 예비군은 접종 비율이 좀 낮지만 그래도 일반적으로 90% 이상입니다.
백신을 맞지 않아서 전역해야 했던 군인들도 있지 않습니까?
예.
어느 정도나 됐습니까?
예, 8,400명 이상의 군인이 백신 접종을 거부하면서 적법한 명령에 따르지 않았다는 이유로 강제 전역했습니다.
네.
또 장병 수천 명은 종교적 또는 의료적인 이유로 백신 면제를 요청했는데요. 자, 오스틴 장관의 메모로 이제 이런 백신 면제 요청도 종료됩니다.
네.
또 면제를 요청했다가 거부된 군인들의 기록이 업데이트되고 이들에 대한 모든 견책 서한도 없어질 것이라고 오스틴 장관은 설명했습니다.
네. 자, 미군이 백신 의무 접종은 폐지를 합니다만 각 지휘관에게 백신과 관련한 재량권을 준다고요?
예, 오스틴 장관은 지휘관이 해외 파견이나 임무, 배정, 기타 작전 등의 결정을 내릴 때 백신의 병사의 백신 접종 여부를 고려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네.
그리고 코로나 백신 의무화는 폐지되지만 다른 백신 관련 정책은 그대로 유지된다고 덧붙였습니다.
아메리카나우 한 가지 소식 더 보겠습니다. 미국의 온실가스 배출과 관련된 내용이죠.
네, 미국의 컨설팅 업체 로디움 그룹이 10일 2022년도 미국의 온실가스 배출과 관련한 예비 보고서를 냈는데요. 이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미국의 온실가스 배출은 전년도에 비해서 1.3%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게 1.3% 늘어났다. 이게 어느 정도 수준인가요?
네, 앞선 지난 2021년에는 전년도 대비 무려 6% 넘게 늘었는데요.
네.
자, 이보다 많지 않은 수준이지만 이 기후 위기에 대응하기에는 여전히 너무 많은 온실가스가 배출되고 있다는 지적입니다.
2021년도에는 6% 넘게 늘었다는 건데 온실가스 배출이 그때 그렇게 많았던 이유가 어떤 겁니까?
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팬데믹과 관련이 있습니다. 특히 지난 2020년은 팬데믹이 시작된 해로 이로 인해서 사회 전반적으로 활동이 감소했는데요.
그렇죠.
이에 따라 2020년도에 온실가스 배출은 전년도에 비해서 무려 10% 이상 줄었습니다.
네.
하지만 2021년 들어서 다시 상당 부분 예전 생활로 복귀를 했죠. 따라서 온실가스 배출도 이에 맞춰 상대적으로 네네. 많이 늘어났던 겁니다.
그러니까 지난해 온실가스 배출 관련 세부 내용을 좀 볼까요?
예, 대표적으로 네 개 분야를 나눠서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교통, 산업, 전력 발전, 건물 분야인데요. 자, 이 가운데 지난 2022년 유일하게 온실가스 배출이 줄어든 분야는 전력 발전 분야입니다. 지난 2021년 이 분야에서 온실가스 배출은 앞선에 비해서 7% 늘었는데 2022년 예비조사 결과 1%가 줄어든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네. 자, 이 분야에서 온실가스 배출이 줄어든 이유 어떤 겁니까?
예. 자, 전력발전은 전체 미국의 온실가스 배출에서 25%를 차지하고 있는 분야로 교통에 이어 두 번째로 많은 온실가스를 배출하고 있습니다.
네네.
보고서는 지난해 이 분야에서 온실가스 배출이 줄어든 이유는 석탄을 이용한 화력발전이 약 8%가량 줄었기 때문으로 분석했습니다.
모든 게 다 이렇게 연결이 돼 있네요.
예.
자, 전력발전을 제외한 분야에서는 모두 그러니까 늘어났다는 거죠?
예. 가장 먼저 이 온실가스를 많이 배출하는 분야인 교통 부분을 보면요. 2021년에 온실가스 배출이 11% 증가한 데 이어서 2022년에는 1.3% 증가했습니다.
네.
또 산업 분야에서는 1.5%가 늘었고요. 건물에서 배출하는 온실가스는 무려 6%가 늘었는데요. 보고서는 평년보다 추운 날씨로 인한 에너지 사용 증가에 따라 이런 결과가 나온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네. 자, 기후 변화의 결과로 전 세계 곳곳에서 홍수나 가뭄 등 뭐 이상 현상이 잇따르고 있고 전 세계적으로 기후 위기에 대한 대응이 강조되고 있죠. 미국도 네. 예외가 아니고요.
맞습니다.
그래서 대통령부터 나서서 이 문제에 대한 대응 강조하고 있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하지만 아직은 그 노력이 부족하다는 것이 이번 보고서가 지적하는 내용입니다.
네.
조 바이든 대통령은 취임과 동시에 기후 위기 대응을 강조했습니다. 오는 2년에서 3년 이내 온실가스 배출량을 2005년 배출량에서 26%에서 28% 줄이겠다는 게 이제 미국이 밝힌 계획인데요.
네.
하지만 보고서에 따르면 2022년 온실가스 배출은 지난 2005년도 수준에서 15.5%밖에 줄지 않았습니다. 자, 온실가스 배출 추이를 분석했을 때 바이든 행정부의 목표를 달성하기 힘들어 보인다는 것이 보고서의 결론입니다.
네, 노력이 부족하다. 더 노력해야 된다는 게 보고서의 지적인데 어떤 노력 더 필요할까요?
예, 보고서는 일단 최근 미국에서 통과시킨 인플레이션 감축법에 포함된 에너지 안보 분야에 대한 수십억 달러의 투자 그리고 오늘 2030년까지 인산화탄소 배출 40% 이상 감축 등과 같은 내용을 실행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하지만 이는 충분하지 않고 온실가스 배출을 규제하는 더 공격적인 정책이 필요하고 또 민간 분야에서의 변화도 역시 중요하다고 보고서는 강조했습니다.
네, 아메리카나우 오늘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김현숙 기자였습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이번에는 인물로 돌아보는 미주 한인사 순서입니다. 오늘은 전형적인 자립형 민족 지도자로 재미 한인 독립운동의 표상으로 평가받은 김호의 두 번째 시간입니다. 1930년대와 40년대 김호가 펼친 재미 한인 통일운동과 항일운동에 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김정우 기자입니다.
북미 지역 한인들을 대표하던 북미 대한인 국민회는 1935년 총회장 백일규가 일신상 사유로 사퇴하고 그해 3월 최진하가 새 총회장이 된 후 체제 정비와 새로운 인사 영입 등을 추진하며 부흥운동을 시작합니다. 김호는 이와 같은 북미 대한인 국민의 부흥 과정에서 중추적인 역할을 하고 초대 중앙집행위원장이 되는데요. 홍선표 박사는 위원장 재직 기간 김호가 많은 업적을 쌓았다고 설명합니다.
36년 되면은 북미의 대한인 국민회가 상당한 변화를 일으킵니다. 그래서 헌정을 개정하면서부터 중앙집행위원회, 중앙상무위원, 중앙감찰위원회 이런 식으로 이제 조직을 바꾸는데, 이런 헌장 바뀌고 나서 중앙집행위원장을 새로 뽑는 일을 이제 할 때 김호가 중앙집행위원장이 되죠. 그래서 위원장이 오른 뒤에 해남 가재인으로서 엔젤레스의 총회관 건축을 마무리하죠. 38년 4월 달에 낙성식을 하고요. 그리고 이제 국민의 지방회를 정설하는 운동을 해서 16곳이나 확대를 시키고 회원을 3배 이상 확장을 합니다. 그리고 청년부를 설치를 해서 2세 청년들을 육성하는 데 중을 하죠.
김호는 1930년대 북미 대한인 국민의 중앙집행위원장으로 재미 한인사회의 통일과 단결을 추진했습니다. 특히 1938년부터 하와이를 중심으로 한인단체 통합운동이 전개되는데요. 이렇게 하와이 미주사회에서 통일운동이 고조된 것은 중일전쟁 영향이 컸다고 홍선표 박사는 지적합니다.
37년 7월 달에 중일전쟁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중국 본토와 일본에 간의 이제 본격적인 전쟁이다 보니까 독립운동의 열기가 엄청 고조가 되죠. 그래서 이 고조된 열기를 갖고 김호는 인정 후원을 위한 자금 모집 운동, 그리고 중국이 일본과의 전쟁에서 이기도록 중국 항일전쟁 후원금 모금 운동을 펼치게 됩니다. 또 하와이에 있는 국민의, 하와이에 있는 동지에다가 우리 공동으로 독립운동을 펼칠 것을 제안을 하죠. 그런데 그 당시 하와이의 국민회와 동지회는 내부 합동을 위한 노력을 계속 할 때였습니다. 그런데 하와이에 제안했던 공동 항일운동, 항일 독립운동은 이 제안이 결실이 언제 나타났냐면은 41년도 4월 달에 호놀룰루에서 개최된 해외 한족 대회를 통해서 김호의 염원이 성사가 됩니다. 여기서 독립운동의 연합기관인 제2한족연합위원회가 결성이 되고 새로운 외교기관으로서 워싱턴 DC의 주미외교위원부가 설립이 되죠.
김호는 연합위원회 결성 초기인 1941년 5월부터 1944년 4월까지 약 3년간 제2한족연합위원회 집행부 위원장으로 재직했습니다. 김호는 집행부 위원장이 된 이래 해방 직후까지 제2한족연합위원회 활동을 주도했는데요. 홍선표 박사는 이 기간 김호가 전개한 활동을 다음과 같이 정리합니다.
제2한족연합위원회의 집행부 위원장으로서 미주한인사회의 독립운동을 선도하는 그런 중요한 직책을 가지고 이렇게 활동을 했었는데, 그때 주요 활동이 조금씩만 언급을 하면은 한인 경희대를 조직하는 거, 그리고 미 국방을 후원하기 위한 국방 공채 모집, 그 다음에 독립금 모집 운동, 그리고 중경에 특파원을 보내는 운동, 그렇게 해서 중경과 미주 한인 사회의 공동 합작에 의한 독립운동을 모색하는 계획으로 중경 특파원 계획을 하거든요. 그런 계획을 김호 선생님 집행부 위원장으로 있을 때 추진합니다.
김호는 위원장 임기 동안 연합위원회 집행부를 북미 한인사회를 통하라는 명실상부한 최고의 독립운동 기관으로 발전시키려고 노력했습니다. 하지만 1942년 말부터 이른바 주미외교위원부 개조 문제로 일어난 이승만과 동지회 등 그를 지지하는 세력과 끊임없는 분쟁으로 성과를 거두지는 못했습니다. 드디어 1945년 8월 15일 해방을 맞자 제2한족연합위원회는 미주에서 5명, 하와이에서 9명 등 모두 14명의 대표를 뽑아 한국에 파견했고, 김호도 대표단 일진으로 이해 11월 서울에 도착했습니다. 홍선표 박사는 김호가 한국에서 주로 중도정당 사회단체들과 함께 좌우합작을 중시하는 중도노선을 걸었다고 평가합니다.
김호 선생은 해방 이후에 제2한족연합위원회 대표단으로서 한국에 와서 근대적인 자주국가 수립을 위한 그리고 남북 간 통일정부 수립을 위해서 노력한 인물이에요. 사실상 이 중간파 세력을 결집을 한 극단 세력들, 극좌 극우 세력을 배제한 그런 걸 중심으로 해서 통일정부 수립을 위한 노력을 하다가 48년 1월 달에 다시 미국으로 가는데 그 독립 이후에 나라가 제대로 선 그런 자주 독립 국가를 만들기를 소원을 했었죠. 그걸 하기 위해서는 극단 세력은 안 된다. 그리고 단독 정부를 주장하는 세력은 배제해야 된다. 그래서 좌우합작 운동을 적극 지지하고 그런 활동을 펼치죠.
하지만 김오의 이런 바람에도 불구하고 한반도에는 남과 북에 각기 다른 정부가 들어섰습니다. 또 1948년 미국으로 돌아간 김오는 이승만 대통령 집권 기간 다시는 한국당을 밟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김오는 미국에 돌아온 뒤 미주 한인사회를 위한 활동을 활발하게 펼쳤는데요. 홍선피 박사는 당시 김오가 장학사업, 한인센터 건립, 또 이민사 발간에 기여했다고 설명합니다.
그런 속에서 그가 가만히 미주 한인사회 여성을 보냈느냐? 그건 아니고 재미 한인사회의 발전을 위해서 봉사활동을 전개하는데 우선 그가 그동안 재미한족 연합위원으로서 활동했던 그 역사, 그 기록을 남기기 위해서 48년에 해방조선이라는 책자를 만들었고요. 그리고 미주 한인이 어떻게 이민이 와서 해방 때까지 어떻게 민족 독립운동을 펼쳤는지를 역사를 적은 재미 한인 50년사를 발간하는데 효도를 하죠. 그리고 후진 양성을 위해서 미국에 오는 한인 유학생들, 미국에 있는 한인 학생들을 돕는 일을 해요. 그게 위해서 57년에 한인재단이라는 걸 설립을 합니다. 그래서 1957년부터 1974년까지 600여 명의 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주면서 후진을 양성하는 데 앞장었습니다. 그리고 재미 한인 사회의 조직적인 발전을 위해서 1962년에는 한인센터를 설립을 주도를 하죠.
김오는 1968년 1월 84세를 일기로 타계했습니다. 대한민국 정부는 1967년 전생애에 걸친 그의 독립운동을 높이 평가해 건국훈장 독립장을 수여했습니다. 한국 독립운동사를 연구한 홍성표 박사는 김오가 다른 독립운동가들과는 조금 다른 이른바 자립형 독립운동가였다고 평가합니다.
이런 일생을 통해서 김오의 모습을 보면은 그는 민족의 독립을 위해서 헌신했던 아주 일관된 모습을 보이는 그런 인물이었습니다. 단순히 독립운동가로서 그치지 않고 또 사업을 통해서도 본인의 역할을 다한 그런 인물인데 목표는 나라의 자주 독립을 위해서 헌신했던 인물이었고요. 그리고 남들로부터 재정을 지원받아서 그 돈으로 독립운동을 한 사람이 아니고 자기가 벌어서 자기의 힘으로 자신의 돈으로 독립운동에 나섰던 자립적 인물이고 순수한 독립운동가였습니다.
내 인물로 돌아보는 미주 한인사 오늘은 전형적인 자립형 민족 지도자로 재미 한인 독립운동의 표상으로 평가되는 김오 두 번째 시간으로 1930년대와 40년대 김오가 펼친 재미 한인 통일운동과 항일운동에 관해 알아봤습니다. 지금까지 김정우였습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계속해서 회화와 문법을 동시에 공부하는 Everyday English, VOA 매일 영어가 이어집니다.
안녕하세요. 회화 문법을 동시에 공부하는 Everyday English, VOA 매일 영어 진행의 이은경입니다. 오늘은 신중을 기하세요, 주의를 기울이세요, 조심스럽게 행동하라는 표현, 영어로 어떻게 하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화를 통해 들어보시죠. John, are you really going to quit this job and open your business?
I'm still debating. Did you think I would throw caution to the wind?
No, I trust your decision, but I want you to play it safe.
Don't worry.
Remember, I warn you to use caution.
I'm not really the type of person to throw caution to the wind.
John이 다니던 회사를 그만두고 사업을 할 계획을 갖고 있어서 제가 신중해야 한다고 말을 했습니다. 대화 해석해보죠.
Are you really going to quit this job and open your business?
당신은 아직도 직장을 관두고 사업을 하려고 생각하고 있나요?
I'm still debating it.
나는 아직도 고민 중입니다. Debate, 토론하다 라는 뜻도 있는데요. 여기서는 곰곰이 생각 중이다 라는 표현으로 쓰였습니다.
I'm still debating it.
나는 아직도 고민 중이에요.
Did you think I would throw caution to the wind?
당신은 내가 앞뒤를 안 가리고 행동하리라 생각했어요?
Throw caution to the wind.
Throw, 던지다, caution, 조심성을, to the wind, 바람에.
Throw caution to the wind.
조심성을 바람에 던지다, 그러니까 앞뒤 가리지 않고 행동한다, 이런 뜻입니다.
I'm not really the type of person to throw caution to the wind.
나는 앞뒤 가리지 않고 행동하는 그런 사람 아니에요.
Play it safe.
신중하게 행동하세요.
I want you to play it safe.
나는 당신이 신중을 기하길 바래요.
I warned you to use caution.
나는 경고했어요. 신중하라고.
Use caution.
신중하라는 표현입니다.
Be cautious.
자, 이번에는 신중한 쪽으로 행동하다.
Err on the side of caution.
이 표현 사용해서 대화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Are you really going to quit this job and open your business?
Yes, I am. But I'm nervous. I'd like to err on the side of caution.
Right. Better safe than sorry.
대화 해석해보죠.
Are you really going to quit this job and open your business?
당신은 아직도 직장을 관두고 사업을 하려고 생각하고 있어요?
Yes, I am. But I'm nervous. I'd like to err on the side of caution.
네, 그래요. 그러나 불안합니다. I'm nervous. 긴장되거나 초조한 마음을 표현할 때
I'm nervous.
나는 불안해요. 이렇게 말씀하시면 됩니다.
I'd like to err on the side of caution.
나는 신중하게 하고 싶어요.
Better safe than sorry.
미안한 것보다는 안전한 게 낫습니다. 그러니까 나중에 후회하는 것보다는 미리 조심하는 게 낫다. 이런 표현입니다. 그럼
Use caution.
신중을 기하세요. 이 표현 기억하시면서 끝으로 오늘의 대화 한 번 더 들어보겠습니다.
Are you really going to quit this job and open your business?
I'm still debating. Did you think I would throw caution to the wind?
No, I trust your decision, but I want you to play it safe.
Well, don't worry.
Remember, I warn you to use caution.
I'm not really the type of person to throw caution to the wind.
Everyday English, 비오의 매일 영어. 오늘은 신중을 기하라는 표현.
Use caution, err on the side of caution.
나는 앞뒤 안 가리고 행동하지 않습니다.
I don't throw caution to the wind.
신중하게 행동한다는 여러 가지 표현들 살펴봤습니다.
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 여기까지입니다. 계속해서 세계 뉴스와 뉴스 투데이 3부가 이어집니다. 도성민이었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